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열매인 우리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떤 성품이나 태도를 뜻하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 온유함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나우입니다. 이 아나우 단어는 겸손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순복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거세고 강한 바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하게 또 바뀌어지거나 또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약한 상태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이 겉으로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외유내강이 이 온유함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 시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내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은 내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는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씩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죠. 가장 첫 번째로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는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불의를 못 참고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순간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주먹을 한 대 탁 치게 됩니다. 그 맞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급히 애굽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다시 40년간을 보내야 됐던 장소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사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그동안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대의 젊은이가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애굽의 왕자였던 이 40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행하셨을 건데 이제 다 힘이 빠진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그 모세의 마음과 삶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비워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그의 삶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의 삶을 의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남은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네, 모세의 친누나 친형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에 대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질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비방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잘 보시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찾아가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만, 이 3인칭을 쓰고 있죠.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대면하지 않고 뒤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 당시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로 앞장의 민수기 11장에는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처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삶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어 못 가고 있다,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는 이 심한 압박을 받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지쳐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사망을 두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데리고 가야만 했던 모세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이 중압감과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면서 지금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상황과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뒤에서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당연히 모세도 듣게 되었겠죠. 이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입니까? 겨우 마음을 붙들고 견뎌오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이 정말 무너질 정도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전에 40대의 모세였다면 혈기가 넘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당장 이 미리암 아론을 찾아가서 한바탕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하는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분노하며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 순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 단기선교 마지막 날에 몽골의 가장 유명한 곳이 테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주의사항이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본능적으로 이 말들은 앞에 초원이 펼쳐져 있으면 달리고 싶은 본능이 그 가운데 있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래요. 그러면서도 타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졸였지만 한번 이 기회 아니면 언제 타보겠나 싶어서 말을 탔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아주 이 야생마가 막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초원을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줄을 잡고 고삐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고삐를 들고 있으니까 말이 달리고 싶지만 같이 걷더라고요. 이렇게 한 시간을 쭉 탔습니다. 이걸 보면서 만약에 고삐가 없었다면 길들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막 본능적으로 그것을 행했을 텐데 이것이 잘 제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이전이었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급발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의 삶의 고삐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이 분노의 감정이 솟아올랐지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대상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나 이 비방하는 말을 똑같이 쏟아내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려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인생과 내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이 온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자꾸만 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음의 고삐를 자기가 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고삐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모세처럼 우리 모든 혈기, 생각, 내 생각 모든 계획들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고삐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온유하게 빚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내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이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마 순간순간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삐를 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이를 통해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여러분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내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고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났겠지만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이 사망에 대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기 잘 보시면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여 이 세 사람과 이 사자 대면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히 그들 앞에서 모세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함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론과 미리암에게 무엇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모세 뒤에서 비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이 모든 사망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은밀하게 너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시기, 질투, 그 야망에 대해서 숨긴 채 그것을 말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뒤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불만을 털어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순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하얗게 되었다, 눈처럼 보였다라고 누이인 이 미리암이 이 심각한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죠. 11절과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시의 상황, 그 급박함,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형 아론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혹시 이렇게 했나요? 형님, 다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 똑똑히 보셨죠. 앞으로 처신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미리암, 자기 누이에게 생긴 이 심각한 나병을 보면서 그의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그들의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여기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함에 대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이 미리암과 아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고쳐주세요.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모세의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온유함 안에는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 불의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나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닮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간절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는 사랑의 선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세가 심각한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 용납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마치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너의 짐이 가볍게 되리라. 너희가 힘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온유함은 단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온유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배워가고 닮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도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 매어있는 그의 삶이 점점 온유함으로 다듬어지고 바뀌어져 갔듯이, 우리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분께 매여 날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남은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온유함, 이 겸손함을 배워가며 내 마음과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가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며 주의 겸손, 그 온유함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온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망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정말 믿었던 이인데 나를 비방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에 대해 우리가 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의 고피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할 때는 내 마음과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마음에 쉬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일터 가운데서 여러 많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의 혈기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곱이 풀린 채 하나님 이것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져다주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영혼 그 자리 하나님 그 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모세의 인생 그 삶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던 주님,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며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눈물 짓고 있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너무나 지치고 힘겨운 사방을 모르는 사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관계에 깨어진다 멀어지는 여러 갈등을 해서 마음의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이 온유함이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좁아서 작은 실수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품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고삐, 내 마음의 고삐를 주께서 쉬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끓어오르는 혈기를 누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기도, 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 많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드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처럼 그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짐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인생의 고삐를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기 원하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